일제 시대를 다시 돌아보는 강의를 목사님께서 이제 10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준비한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 한국사를 전공한 학자분들이 여러 그 자료를 통해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 통치한 게 인류 역사상 인류의 많은 나라들이 식민 통치를 당했지만 그 사례 중에서 가장 최악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제가 조선을 정말 가장 악랄하게 못 살게 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신용하 교수 같은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냐면은 조선인 회사원 노동자가 일본인과 똑같은 작업을 하고도 일본인 임금의 30%에서 50%밖에 못 받았다. 조선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식 활동에서 천민으로 차별받았다. 한민족을 영구히 소멸시켜서 일본의 예속 천민총으로 만들기 위해 민족 말살 정책을 강행했다라고 이렇게 이런 책들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 제국주의 식민 정책은 간악한 제국주의 식민 정책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유, 뭐, 서울대학 교수신 분이고, 또 독립운동사를 열심히 연구하신 분이니까 저분 말이 맞겠지. 이거 사실일까요? 그래서 이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그 영국으로 치면 조선을 스코틀랜드처럼 만들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의 스코틀랜드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영국의 그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라고 하는 이 영국을 구성하고 있는 게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스 그리고 북아일랜드 이렇게 네 개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번 월드컵에도 웨일스라는 그 팀이 나가서 축구하시는 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스코틀랜드는 사실 잉글랜드하고 종교도 다릅니다. 그다음에 인종도 다릅니다. 잉글랜드는 앵글로 색슨족인 반면에 스코틀랜드는 켈트족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잉글랜드는 영어를 쓰는데 스코틀랜드는 게일어, 스코트어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하나의 연방으로 만들어서 지금 한 나라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인 1999년에 스코틀랜드 의회가 부활이 됐고, 그리고 2014년 9월 18일 날,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영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분리독립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영국을 구성하는 연방으로 남을 것이냐 하는 역사적인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주민투표 결과 독립안을 부결하고 우리는 영연방으로 남는 게 좋겠다 해서 아직도 이제 영연방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조선 사람들은 아일랜드화를 하자 이렇게 꿈꿨습니다. 아일랜드는 1534년에 노르만 왕조가 침략을 해가지고 잉글랜드에 이제 그 복속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민지를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길게 뭐 몇백 년 이상 잉글랜드의 식민지로 남아있다가 1801년에 아주 아일랜드가 영국에 완전히 합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1916년에 부활절 봉기로 독립을 선언하고 영국과 독립전쟁을 해서 1921년도에 아일랜드가 독립을 했습니다. 북아일랜드 지역만 빼놓고요. 그래서 조선도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처럼 독립을 하자. 요즘에 뭐 아일랜드의 역사와 뭐 한국 역사가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국인들은 분리 독립을 꿈꿨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일본이라는 이 연방으로 들어와서 그냥 하나의 나라로 살아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미국은 어느 한 나라가 이 배타적인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식민지는 계속 식민지를 서로 뺏고 빼앗는 이런 전쟁의 이 원인이 되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민지들을 다 독립을 시키자. 다 독립을 시킨 다음에 서로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거를 무역으로 교류 통상하면서 먹고 사는 세계를 만들어야 이 전쟁이 없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나라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식민지를 거의 대부분 독립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식민지가 뭐냐라는 걸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란 한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지역을 지배하는 나라 또는 지역을 식민지라고 합니다. 근대 식민지는 대항해 시대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주도를 했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유럽 강대국이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을 이제 제국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식민지가 독립을 했습니다마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경제적으로 그 나라의 자원이라든지 그 나라의 노동력을 수탈하기 위해서 식민지로 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교통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식민지로 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안보를 위해서 식민지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섬나라 영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일랜드를 몇백 년 이상 식민 통치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일랜드가 독립국으로 남아있으면 저 대륙에 있는 독일이나 러시아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하고 아일랜드가 서로 동맹을 맺거나 손을 잡고 영국을 공격을 하는 순간 영국은 자기네들 가만 심장을 그냥 빗으로 그 쑤셔대는 것 같은 이런 흉기로 돌변할 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안보를 그 위태로운 안보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식민지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한반도가 일본에 적대하는 세력에게 넘어갈 경우에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 복부나 심장을 찌르는 창이나 비수 역할을 할수 있다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가 자기네들에게 적대하는 세력에게 넘어가면 자기네들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흉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를 자기네들이 적대하는 세력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먼저 차지해가지고 그 안보에 대한 그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나라들의 기본적인 방법론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어느 한 나라를 뭐 안보 목적이 됐든 아니면 뭐 수탈 목적이 됐든 식민지로 삼으면 식민지를 경영하는 데 따르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있는 저 어디 뭐 금광을 그 자기네들이 그 이제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금광에 있는 금을 캐가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광을 우선 캐려면 전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금광을 그 운영하는 데 따르는 모든 뭐 보급 물자를 운영하기 위해서 철도를 놔야죠. 그러면 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발전소를 세워야 되잖아요. 철도를 놔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금광에서 나오는 것을 자기네 나라에다가 실어가기 위해서는 항구를 만들어야 되고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운영하는 건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식민지가 이게 운영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본국 정부가 막 그 어려움에 처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식민지 운영에 필요한 이런 인프라를 건설하고 또 예를 들어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글씨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글이라도 가르치려면 일단 가르치는 선생님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범학교를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학교를 또 만들어야죠. 교과서를 만들어야죠.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인프라를 만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식민지가 근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식민지 근대화에는 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죠.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 무력이라든지 강압수단이라든지 뭐 어떤 것을 동원해가지고 식민지를 탈취를 하고 이런 행위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미개한 지역에 선진 문명을 전파하기 위한 뭐 도덕적인 의무감이다. 뭐 문명화의 사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특히 영국의 경우는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의 우월감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아주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의식으로 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백인 중에서도 영국인이 특별히 그 탁월하다. 뭐가 특별히 탁월하냐 이렇게 봤더니 영국인은 뭐 마그나 카르타 이후에 의회 정치를 인류 최초로 실시를 했다. 그리고 헌정 체제를 우리가 발전시켜 온 거 아니냐. 때문에 타민족을 통치할 만한 탁월한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으니까 우리 같은 이 소위 말하는 앵글로색슨족이 세계를 식민 통치하는 거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야. 우리는 너희들을 식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문명이라는 이 선물을 그 제공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 방식처럼 간접 지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프랑스와 일본처럼 직접 지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간접 지배와 직접 지배라는 두 가지 이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간접 지배의 경우는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가 이 사용을 한 건데 네덜란드는 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국토가 경상남북도 합한 거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당시 이 네덜란드가 대항해 시대에 전 세계에 막 식민지를 만들고 그럴 때 네덜란드의 인구가 180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 빼고 아주 젖먹이 그 애들 빼고 그다음에 노인들 빼고 네덜란드의 모든 사람들은 다 배 타고 나가서 식민지를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덜란드는 어느 식민지에 그 통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히 소수의 인원만 보내가지고 핵심만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현지인들을 교육시켜가지고 현지인들을 부리는 방식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간접 지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소수의 인력을 가지고 이 많은 그 넓은 영토를 통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분할 정책을 펴입니다. 이걸 이제 그 divide and rule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하나로 단결을 해가지고 단결된 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양반과 쌍놈으로 찍고 그 다음에 경상도 전라도로 찍고 수도권과 뭐 지방으로 찍고 이런 식으로 계속 분할을 시켜서 서로 간에 분할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이 단합된 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놔야 부려먹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접 지배 방식을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토착이를 식민지 관리로 충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고등교육도 실시를 하고 이런 방식을 주로 사용한 나라가 영국과 네덜란드였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지인들의 문화 뭐 이런 거는 아 니네가 알아서 해 그런 건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반면에 프랑스하고 일본의 경우는 지배 방식이 뭐냐? 일본이 이제 그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은 후에 한반도에 일본 사람들이 몇 명이 건너왔냐면은 해방 후 통계를 보면은 76만 내지 79만 명이 상시적으로 조선에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이 조선 총독부라는 최고 통치 기관은 물론이고 뭐 곳곳에 뭐 아까 말씀드린 금융조합이라든지 뭐 학교에 교사, 교장 뭐 면서기에 이르기까지 일본 사람들을 보내서 일본이 직접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가 운영한 방식인데 일본은 이제 프랑스 방식을 도입을 해서 직접 통치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에다가 자기네들 종교를 강요를 합니다.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 통치를 하면서 원래 베트남은 불교 이런 걸 믿었는데 야 불교 믿지 말고 이제 천주교 믿어. 그래서 캐톨릭을 도입을 해서 베트남이 상당수가 지금 캐톨릭을 믿고 있고 심지어 베트남도 우리랑 거의 똑같이 한자를 쓰던 나라입니다. 한자 이거 다 폐기하고 알파벳을 도입을 해. 알파벳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프랑스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일본인들을 대거 이주시켜가지고 행정요원으로 임명해서 통치를 하고 아주 극소수의 보조원만을 한국인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아예 그냥 조선이란 나라를 일본으로 동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화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민족 문화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또 히로부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야 이거 2천만 명을 해야 되는 이 인구를 일본식으로 동화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건 애초에 이게 불가능하니까 이또 히로부미 같은 사람들은 조선을 식민 통치하는 건 이건 옳지 못하다. 우리가 그냥 외교권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국방권은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 통치는 조선 사람들에게 맡기자 하는 자치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자치론을 주장한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 안중근 의사가 암살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합병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주 상냥하고 친절한 식민 통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까 신용화 교수가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 게 가장 악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악랄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벨기에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는 유럽에서 아주 그 소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데는 식민지가 없어요. 오로지 콩고 한 나라만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콩고는 벨기에라는 나라가 가서 식민지로 삼은 게 아니라 레오폴드 2세라는 이 국왕이 미국의 탐험가 헨리 스탠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을 탈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뭐 영국, 그러면 영국이 인도를 그 식민 지배를 하죠. 근데 영국의 여왕이 뭐 개인 사유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벨기에는 특이하게 벨기에라는 나라의 식민지가 아니라 벨기에 국왕인 레오폴드 2세의 개인 사유지로 콩고를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레오폴드 2세라는 사람이 콩고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거 콩고인데 여기를 얻은 이 국토 면적이 벨기에 본국의 75배 넓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헨리스텐스라는 이 미국인 탐험가가 이 지역 일대를 탐험한, 이게 헨리스텐스라는 사람이 그 슈바이처를 그 만나서 유명해진 사람인데, 박사님이 슈바이처 맞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아주 스타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국에 가서, 아니, 영국, 당신들이 여기를 빨리 식민지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국이, 야, 그딴 데를 왜 우리가 식민지로 삼아? 그 뭐 말라리아나 창궐하고 뭐 모기나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걸 왜 식민지로 삼아? 그러니까 삐쳐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가, 야, 너 나 관심 있으니까 나하고 좀 얘기해. 그래가지고 이 헨리스텐스를 통해서 여기를 개인 사유지로 취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884년 베를린 회담에서, 야, 이거 레오폴드 2세한테 줘버리자. 그래서 이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민지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정부, 교회,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벌 기회가 되니까 결탁을 해가지고 벨기에가 직접 지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 지배를 했을까요? 이분이 바로 레오폴드 2세입니다. 사실 이 레오폴드 2세가 콩고를 식민지로 취득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들은 그냥, 아유, 아프리카 이런 데까지 우리가 여기를 식민지로 삼아야 되나 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요. 막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들이 뭐 해안가에 있는 나라 조금씩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지, 여기를 그냥 아프리카를 그냥 막 분할해서 나눠 먹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 레오폴드 2세가 콩고를 딱 점령을 해가지고 콩고에서 막 뭐가 물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오폴드 2세는 콩고 내 모든 땅을 국유화를 자기 땅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토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절반은 식민 통치 비용으로 나가고 절반은 자기 개인 재산으로 써가지고 그 돈으로 막 왕궁을 막 크게 짓고, 또 이 사람이 또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막 바람 피우고 막 이런데 막 써요. 현지에서 수천만 명의 원주민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저 코끼리 그 상아, 그 다음에 고무,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를 채취를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특히 요 무렵에 이 그 타이어 있죠? 이 바람을 넣어가지고 그 이 튜브를 만드는 이 타이어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고무의 수요가 아주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고무의 원료가 어디서 많이 났느냐? 콩고에서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야, 이 고무가 돈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원주민들을 전부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그 가가지고 이제 그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이 고무 진액을 채취하도록 그 했습니다. 근데 이 고무 진액을 채취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원주민들이 이 고무 채취를 기피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그 민족들을 이 검은 용병이라고 하는데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을 부려먹는 하나의 도구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벨기에 이 정부가, 아니, 벨기에 국왕이 그 지휘하는 이 검은 용병들이 현지인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할당량을 정해주는데 그 할당량을 못 채우면 잡아다가 신체를 절단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쪽 손을 절단합니다. 두 번째는 이쪽 팔을 끊어요. 세 번째는 목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콩고 전체 인구의 15%가 이런 방식으로 처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콩고에서 파견된 이 벨기에 관리들은 그 할당량 못 채우면 막 팔 끊고 막 손목 끊은 이 담은 바구니를 자기의 근무 성과로 이렇게 인정받았다고 그래요. 1896년 독일 신문 보도에 의하면 콩고에 파견된 벨기에 지방관이 하루에 잘린 손 1308개를 받았다. 25년 통치하는 동안 콩고 전체 인구의 15% 정도가 할당량 미달 명목으로 처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막 콩고에서의 막 악정이 너무 뭐 심각한 악정이 벌어진 것을 벨기에 정부가 알고, 야, 이래가지고는 더 문제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레오폴드 국왕으로부터 콩고를 다시 뺏어가지고 벨기에 정부가 통치하는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 정부는 손목을 절단하는 대신 채찍질로 완화된 통치를 하긴 했지만 아주 콩고 주민을 강제노동한 것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팔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생긴 것이죠. 벨기에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르완다, 부룬디 지역까지를 할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할 통치 정책을 통해가지고 이민족을 동원해가지고 억누르고 이민족을 통해서 저쪽 민족을 억누르고 하는 이 분할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감정을 아주 계속 그 자극을 해가지고 결국 얼마 전에 르완다에서 후투족과 투치족이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때려 죽여가지고 200만 명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르완다 대학살. 그 대학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레오폴드 2세라는 국왕입니다. 여러분, 벨기에는 아주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벨기에가 이 세계 맥주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콜릿 분야에서 아주 선진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콜릿의 원료가 뭐죠?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어디서 많이 납니까? 콩고에서 많이 났습니다. 레오폴드 2세 국왕 시절에 저렇게 아주 가혹한 노동을 통해서 카카오 원료를 가져다가 이것을 가공해서 팔아가지고 오늘날 그 유명한 초콜릿 브랜드인 고디바가 벨기에 초콜릿이라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그 고디바 초콜릿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나요? 바로 요 레오폴드 2세 국왕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오폴드 2세하고 일본의 조선 통치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어디가 더 악랄했나요? 참, 예, 참. 1942년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지낸 다나카 다케오라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 이분이 일본의 조선통치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는 조선인의 수준, 인간으로서의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방침 아래 총독에 따라서 특징적인 정치를 시행을 했는데 특히 조선인 수준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정책을 추진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천만이 넘는 조선 사람을 일본과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민족 감정이 불거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선 총독부는 1910년 8월 29일 날 일본 제국이 한일 합방을 한 이후 1945년 9월까지 한반도를 통치하기 위해서 운영한 직속 기관입니다. 패전을 하고 나서도 미군이 9월 8일 날 인천에 상륙을 했기 때문에 9월 초까지 38도선 이남 지역을 조선총독부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조선총독은 일본 총리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일본 천황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너는 나를 대리해서 조선을 통치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천황의 분신입니다. 조선 총독의 그 입지는 한반도에서는 말하자면 이 대리인이나 천황의 대리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일본 내각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한반도의 정무 통리권, 군대 통솔권, 행정권, 사법권 보유한 천황의 대리인이 바로 일본 그 총독입니다. 그런데 36년 동안 그 이 식민 통치를 하면서 총독이 9명이었는데 이 9명 전원이 다 군 고위층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은 조선 통치는 일본 군부가 조선을 통치하는 것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대차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일본이 그 총독을 보냈을까요? 사실 다른 나라들은 식민지로 삼으면서 엄청난 이 폭동 반란이 일어납니다. 대만을 일본이 청일전쟁 때 식민지로 이제 받아가지고 식민통치를 하려고 했는데 대만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거기다가 막 군대를 계속 막 집어넣고 막 헌병을 집어넣고 그랬는데 막 엄청난 인간이 그 저 게릴라하고의 전투에서 죽어가지고 청일전쟁 때 전사한 일본군 숫자보다 대만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조선에서 이것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나니까 이제 일본 그 일본군 별 4개짜리를 이제 보내서 통치를 시킨 것이죠. 식민지 총독에다가 군 장교 뭐 특히 장성들을 임명하는 것은 네덜란드나 영국이 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 군사령관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뭐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은 적을 섬멸하는 게 군사령관의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민심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 통치의 안정성 이런 걸 기하려다 보니까 이걸 이제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경찰 대신 헌병을 동원해가지고 이 그 질서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어떤 이 군사적인 완고함으로 인해서 이 반감이 벌어져가지고 1919년에 3.1운동이 폭발합니다. 3.1운동이 터지니까 아주 일본이 이제 야 이거 우리 이거 통치 일본이 조선 통치를 계속 해야 되나 이거 포기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만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식민지를 취득을 한 이후에 10년 정도 지나니까 대만에서 거둔 세금으로 모든 그 저 행정 통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너무 가난하니까 세금이 거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 낸 세금을 가져다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뭐 철도를 놓고 도로를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본이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많은 돈을 써가면서 이걸 식민지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야, 일부에서는 포기하자 말이야. 저거 골치 아프니까. 막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는 조선을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 대신 통치 방식을 좀 바꾸자. 그러면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아주 이 무단 통치하고는 정반대되는 성격의 총독을 보내자.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고르고 골라서 보낸 사람이 사이토 마코토라는 총독입니다. 우리가 이 사이토 마코토를 그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미국에 개설된 주미 공사관에 무관을 지내면서 외교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적인 성향이 대단히 강한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 해군 그 대장 출신인데 40대 초에 일본의 해군을 대대적으로 증강을 해가지고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 함대를 아주 박살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를 하고 미국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이 외교적인 그 이 식견이 있고 그래서 아 조선을 통치하기에는 제일 적임자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자를 뽑아가지고 조선 총독으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부임을 하기 위해서 1919년 9월 2일 날 지금의 서울역, 그 당시는 경성역이라고 하는데 딱 도착을 했는데 우리 강욱 의사가 거기다 폭탄을 집어 던져가지고 37명이 막 죽거나 다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사이토 총독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야 조선을 이렇게까지 그 통치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자. 그래가지고 무단 통치의 주범이었던 헌병을 전원을 경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통치 초기에 헌병들이 그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 당시 감옥이 모자랐어요. 감옥을 지려고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전부 범법자를 만드는데 이렇게 범법자를 많이 만들면 이게 결코 유리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징계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빠따를 치자. 그래가지고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경우는 매질을 해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이 그 감정을 상하게 한 거죠. 이게 외놈들이 그 조선 사람을 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퇴형제도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조선인 관리를 이제 그 임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를 실시를 해서 지방자치제도 중에서 절반 정도 일부 의원은 선거로 선출을 하자. 그래서 이때서부터 선거를 실시를 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의 경우 한정된 그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정치적인 그 진출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했나요? 사이토 총독이 했습니다. 그리고 본국 정부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그 한글 신문을 허용을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를 기원해서 이게 그 독립운동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글 신문, 그러니까 이 민족지 이런 건 절대로 발행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이토 총독은 무슨 소리냐? 내가 미국 근무를 해보니까 다 이 한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신문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그 문화적 수준, 정치적 수준, 질적 수준을 높여야 통치하기가 편하다. 그래서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발행을 허용한 것이 사이토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토 총독이 1919년부터 27년까지 그리고 29년부터 31년까지 다 합쳐서 11년간 조선 총독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36년 식민 통치 기간 중에 11년을 자유민주주의자인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통치를 하면서 조선의 모든 기틀을 이때 다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육 부문의 지출을 확대해가지고 학교를 많이 짓기 시작해서 조선인 교육 수준을 향상시켰고 또 농산공업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기금을 지출했는데 그 기금이 도저히 조선에서 나오는 세금으로는 안 되니까 일본 정부에다가 야 보조금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가져와서 통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조선 총독을 끝내고 나중에 총리에도 올랐고 그리고 제네바에서 그 군축회담이 열렸을 때 일본 측 대표를 했고 이 사람이 이 친미파다 이렇게 찍혀가지고 1936년 황도파 청년장교단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 사이토 마코토가 그 당시 국내부 대신이었는데 국내부 대신을 이거 미국 편을 드는 놈 그래가지고 청년장교들이 자기의 아주 정말 그 상관인 선배인 사이토를 암살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런 어떤 자유주의적인 통치를 일컬어서 문화통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학자들은 이 사이토 마코토가 행한 이 문화통치를 아주 또 격렬하게 또 비난을 해요. 야 이게 양의 탈을 쓴 늑대지 이게 하면서 문화통치라는 이름으로 조선 사람들을 압박하는 것을 그 없애고 조선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용을 했지만 그것이 더 악랄한 그 통치를 위한 이 양의 탈을 쓴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을 극렬하게 비난을 해요. 이 사람 덕분에 독립운동 진영이 분열이 됐고 일본하고 타협하라는 자치론자들이 막 생겨났기 때문에 이놈은 나쁜 놈이다. 하지만 이 사이토 총독 시절에 한국인에게 한국인들 그렇게 원하던 많은 자유들이 주어졌던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사이토 총독의 후임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우카기 가즈시케라는 총독입니다. 이 사람도 일본에서는 뭐 비록 군인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이 양반도 또 자유주의라는 면에서는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5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사이토 총독과 우가키 총독의 이 통치기간을 합치면 16년인데 36년 식민 통치기간 중에 16년을 이 자유주의에 속하는 이 두 총독이 통치를 하면서 이 조선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요 두 사람을 정말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양반은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가는 것을 극구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군 출신이면서. 그래서 육군 대신 시절에 사단이 21개였는데 야, 이 사단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뭐 있냐. 우리가 무슨 뭐 침략을 할 거냐 뭐냐. 사계사단을 해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이토 총독의 후임으로 조선 총독의 그 임용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조선 농민들이 아직도 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밥을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카기 총독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조선 농민들에게 밥을 먹이려면 농촌 진흥 운동을 해야 되겠다. 자력 갱생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새마을 운동의 원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에 제창한 새마을 가꾸기라는 용어는 우카기 총독이 추진한 아따라시 무라 쑥꾸리라는 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카기 총독이 농촌진흥운동, 뭐 자력갱생운동을 몇 년 했는데 하면서 느낌이 뭐냐면 야 이게 농업만 가지고는 이게 조선의 이 발전에 한계가 있구나. 안 되겠다. 공업화를 해야 되겠다. 공업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제일 먼저 전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북부지역 공업화를 위해 가지고 발전소 건설을 추진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총독부에 기사로 와있던 구보다 유타카라는 사람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조선 북쪽 지역에 발전소를 질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조사를 해라. 그래서 이 구보다 유타카라는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 수계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 저 개마고원에서 개마고원이 해발 한 1300m 되는데 압록강 쪽으로 그 흐르는 이 부전강, 장정강 물줄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댐을 쌓아서 막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물을 터널을 26km를 뚫어가지고 동해안 지역에 낙차 큰 지역으로 떨어뜨려서 요 아래에다가 발전소를 짓자. 이게 부전강, 장정강 발전소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부 그 계획을 짜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은 민간인이 좀 그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 바로 그 사람이 노구찌 준이라는 사업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질소비료를 만드는 데는 아주 세계적인 전문가였습니다. 이 노구찌 준이라는 사람이 구보다라는 사람이 만든 이 계획안을 보고 야 이거구나. 그래서 이 노구찌 준하고 구보다 유타카라는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댐을 쌓아가지고 부전강 장정강에 있는 물줄기를 터널을 27km를 수로를 뚫어서 동해안 쪽으로 떨어뜨려가지고 그 아래다가 장정강 발전소, 부전강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일본에 있는 최대 발전소의 발전량이 4만 킬로와트에 불과할 때 부정강 발전소가 2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장정강 발전소는 32만 킬로와트, 허청강 발전소는 36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했어요. 전기가 이제 왕창 그 생산이 되니까 전기 가격이 싸질 거 아니에요. 그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흥남 일대에다가 대규모 그 공업 단지를 건설한 것이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정강, 부정강, 허청강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해서 1930년 흥남에다가 연산 48만 톤의 세계 최대의 조선 질소 비료 회사를 만들어서 조선에다가 이제 비료를 공급하고 만주에다가도 공급하고 일본에다가도 수출하고 그랬는데 이 48만 톤의 질소 비료는 세계 생산량 1위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비료는 이게 원래 폭약의 원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가 조선 질소 화약, 일본 마그네슘 금속, 조선 석회, 조선 송전 같은 그야말로 중공업 시설을 왕창 갖다가 밀집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인 중공업 건설 단지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위해서 자기네 회사 직원들이 막 그 출장을 오다 보니까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다가 반도 호텔이라는 것을 졌습니다. 반도 호텔이 오늘날 롯데 호텔입니다. 누가 졌나요? 노구치 준이라는 사람이 졌습니다. 야, 이거 가지고도 모자라겠다. 그래서 그 다음 프로젝트가 뭐였느냐? 여러분들이 아주 전설과 같이 알고 계신 수풍 발전소라는 것입니다. 이 구보다 노구치 콤비가 일본 군부를 설득해서, 왜냐면 그 당시에 압록강은 만주와 이 조선을 흐르는 국경이었습니다. 자, 조선은 조선 총독부가 통치하는 일본 영토예요. 만주는 만주국이라는 독립국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 흐르는 요 압록강을 막아서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조선이 50%를 쓰고 만주국이 50%를 쓰자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압록강 물줄기를 막아가지고 길이 900m, 106m 높이의 거대한 댐을 축초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수풍발전소를 건설했는데 그 당시 공사비가 20억 달러였다고 그래요. 수풍발전소의 발전량이 70만 킬로와트. 세계 1위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땅에다 져놓은 것입니다. 자기네들 돈 들여가지고. 패전 후에 이 총독부의 일본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결의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올 때도 분명하게 왔지만 갈 때도 깨끗하게 떠나자. 그래야 사나이 대장부 소리를 듣는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서울의 일본인들이 가장 그 두려워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북한 지역, 만주 지역에 있던 일본인들이 엄청난 숫자가 소련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막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여성들은 아주 뭐 못된 짓을 당하거나 뭐 이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미군들도 이 진주를 하면 38선 이남 지역에서 이런 좀 일이 벌어지면 큰일 아니냐.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이제 광산업을 하던 한국인 김계조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데 총독부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미군들을 전용으로 하는 댄스홀을 만들어서 탈출구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총독부 국장회의에서 이 제안을 수용해가지고 야, 김계조라는 사람에게 60만 엔을 빌려줘라. 그래서 60만 엔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김계조라는 사람이 댄스홀을 만들었어요. 미군 전용. 근데 미군이 진주한 다음에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일본 자금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군 정보부대에서 야, 이게 혹시 이거 일본 첩보기관 아니야? 그래가지고 돈을 댄 관리들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쳐놨습니다. 자, 바로 요 사람이 구보다 육 같다. 바로 이 수풍발전소와 부정강 허천강 발전소, 장정강 발전소의 이 아이디어맨입니다. 이 사람은 수풍댐을 관할하는 압록강 수력발전 주식회사 사장으로 재임하던 중에 일본이 망해가지고 조선전업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패전을 맞았는데 자기가 쓰던 이 사무실이 미군장에게 징발당해가지고 하지장군 사무실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빈손으로 1945년 빈손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철수하는 배 안에서 나는 지금 돈 한 푼 없이 내가 빈털터리로 가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유산은 조선에 엄연히 남아있다. 조선민족을 위해서 그 유산은 정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라고 위로를 했다고 그래요. 이 양반이 일본으로 가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전부 실직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쫓겨왔는데 내가 경영자로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자기 부하로 데리고 있던 3,0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본 공영이라고 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를 만듭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이 수자원, 그러니까 댐을 만들어서 발전을 하는 이 분야에서는 세계 랭킹 1위의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우리나라가 박정희 정부 시절에 소양강댐을 만들 때 소양강댐의 설계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양강댐을 만드는데 설계를 누가 했냐? 구보다 요카타가 했습니다. 공사는 누가 했냐? 하청을 받아서 현대건설의 정주영 씨가 했어요. 1984년까지 한국에 세워진 20개의 수력발전소 중에서 팔당 발전소를 제외한 19개를 일본 공영이 설계하고 감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유주의자인 사이토 마코토 총독, 우카기 가즈시케 총독 두 사람이 뭐 통감부까지 합치면은 40년 일본 통치를 한 건데 40년 통치 기간 중에 16년을 요 자유주의자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요 자유주의 성향 때문에 일본 정부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다가 한반도에다가 철도 놓고 도로 닦아주고 나무 심고 발전소 져주고 공장 만들어주고 학교 세워주고 항만 시설해주고 비행장 만들어주고 또 일본 기업들을 유치해서 발전소 짓고 공장에 투자해가지고 그게 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땅에다 놓고 간 거 아닙니까? 그걸로 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승만 박정희 시절에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는 원동력이 바로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은 이 자산들 때문이다 라는 것을 왜 우리는 인정을 못하는 것일까요? 신홍아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통치였나요? 농촌부흥을 통해서 아유 저 참 조선 농민들 밥이라도 먹여 살리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새마을 운동을 하자. 농촌 지능 운동을 하자. 그 농촌 지능 운동이 박정희 정부 시절에 새마을 운동으로 이름만 바뀌어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인들 밥을 먹여 놨더니 이제 일본에다가 대고 뭐 여차하면은 뭐 가지 말자. 뭐 하자. 뭐 우길기가 어쩌니 뭐 이러니 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저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 홍보관이라는 데를 가보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요 완전히 박태준을 신격화해놨어요. 아니, 포항제철의 가장 그 1등 공로자는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 사진은 그 기공식을 할때 이렇게 스위치 누르는 사진 딱한장 걸려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박태준이가 했대요. 네. 또, 이 포항제철을 짓는 자금은 누가 대줬습니까? 일본이 대줬죠. 일본에게 고맙다라는 단 한마디가 없습니다. 또, 일본이 그 당시에 한일 국교 수교 과정에서 청구권 자금이라고 하는 그 돈을 받아다가 우리가 포항제철을 건설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이 한국에 대해서 식민 통치하면서 참 한국 사람들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을 많이 했으니, 제철소 하나는 제대로 짓도록 우리가 기술 지도를 해서 이걸 통해서 근대화를 해서 한국이 정말 번듯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때 그 아리가라고 하는 기술 고문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살면서 한국이 뭐 용광로를 만든 적이 있어요? 뭘 만든 적이 있어요? 샘물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심지어 그 용광로를 쌓는 벽돌 만드는 기술까지 일일이 다 전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세계 탑에 이 제철소를 건설했는데, 그런 이야기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로지 박태준이라는 신이 점지를 해서 포항제철을 만들었다라고 홍보관에 돼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으로 안 치죠. 지금 현재 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어가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일본의 기본 입장은 뭐냐? 한국은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로서 합리적인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아니라고 지금.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합의했던 그 국제협약을 문재인 정부가 깼잖아요. 또 대법원이 1965년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 그 한일 국교 수교를 한그 수교 조약에 분명히 앞으로 이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다 일단락 짓는다라고 국가 대 국가가 상호 이 조약을 맺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를 뒤집는 판결을 우리 대법원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일본으로부터 국가가 아닌 존재로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 신용화 교수 같은 분이 무엇을 근거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통치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분들은 벨기에 레오폴드 2세 국왕의 사례 이런 거는 글쎄 아는지 모르는지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뭐 여기 그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뭐 그나마 뭐 다행입니다만은, 요 바깥에 벗어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저거 토착왜구 아니야? 뭐 이런 비난의 직면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사실로 정확하게 알 때에, 아,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우리 나름의 이 방향이라도 정립이 될 텐데, 지금 뭐 거의 모든 언론, 모든 뭐 거의 대부분의 학자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반일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일제 36년은 정말 우리에게 뭐였는지 이것을 아무도 진실을 이야기해 주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뭐 두둔하고 일본을 뭐 편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아는 것이 오늘의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큰 지름길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투쟁 중에서 공부하는 투쟁이 가장 중요한 투쟁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